신명기 12장 20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성에서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과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치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지난 3일주일에도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방법과 내용으로 예배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전능하심 그것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이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부름을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 본 중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근본적인 원칙 혹은 자세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데서 나오는 부정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오해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후자를 먼저 하죠. 30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과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가나안 신들은 도대체 어떤 신들이었는가?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뿐이 아니고 보통 우상들은 공통적으로 다 이상하게 그 섬기는 내용이 부도덕합니다. 그렇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고 부패한 인간들이 소원하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주는 힘이 있다고는 믿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 인격과 성품과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우상들이 고결하게 대접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교는 사실은 상당한 종교입니다. 불교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사실은 범신론이고, 부처가 우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이게 부처가 우상이 되고 그 경배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불교가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불교는 어떤 차원에서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그렇습니다. 종교이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불교가 종교화됐죠. 그래서 그만한 종교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산 가서 돌 던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절에다가 그만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렇게 잘 섭생을 하셔서 이렇게 피부가 고우신 분이 그 길을 가다가 비를 맞는 바람에 헐소지 목욕을 하시게 됐답니다. 옛날이죠. 이게 머리 빡빡 깎은 시절에. 근데 불량한 중학생 하나가 학교 시간에 땡땡이 쳐서 같이 목욕탕에 들어와 있는데 이 스님께서 그 학생과 이봐 젊은이 등 좀 밀어주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같이 빡빡 깎은 주제에 반말을 한단 말이죠. 너 누구야? 이렇게. 난 중이요. 자식이 난 중3이야. 중학교 2학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시작이 나빠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앞에 하느냐 하면 모든 그 신 앞에 서는 인간이 갖는 첫 번째 선입관이 뭐냐 하면 신 앞에 설 때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신 앞에 서는 인간이 갖는 첫 번째 본성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이 신이 변덕스럽다는 인격적 차원에서의 신뢰할 수 없는 그 정서가 불안한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힘은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뛸지 모르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두려움은 그런 차원, 공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심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그와 타협을 하고 밀고 땡기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절대적이고 유일하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으로서의 차별을 두려우신 하나님 이라는 차원으로 얘기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포감을 갖고 그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방 우상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놓쳐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가나안 우상들을 예로 들어서 경고하는 내용에 이런 게 있죠.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애를 불살라 드려야 되는 신, 그래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 이 우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그 우상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이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요? 지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부패한 죄인 된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뭐죠? 더러운 거죠. 서로 상하는 거죠. 해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표현 다시 한번 눈여겨봐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럴 것이다 라는 이 부패한 심성들이 가지는 상상은 그 신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고 힘만 가지고 그 대신 인간과 방불하거나 인간보다 더 그 변덕과 뭐 질서와 분별도 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신이 자기 자식을 불살라야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정말 그런 신이 있다면 그건 뭐 망한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태복음 7장.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갈 때 뭐 근거로 가지라는 그런 이해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었을 때와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여러분이 자식이었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내가 때를 써야 그나마 조금 준다. 그러나 부모가 돼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달래는 것만 줘요? 달라 그러지 않으면 안 줘요? 부모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어머니 다우셨는가를 회상하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가 돼서 그 옛날 일을 회상하고 쓴 글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근자에 어머니가 생선 장수를 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애들하고 학교 끝나고 오다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예 인순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인순 씨는 이대원 목사님 사모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오는데 생선 장수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게 너무 창피해서 아줌마 웬일이세요? 엄마는 지금 없는데요. 어머니 못 만나고 가시는 길인가 보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만나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 그 밖에서 엄마 엄마 그런 소리만 듣다가 아줌마 그러니까 그 참 좋더라. 그리고 이웬수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몇 년이 지나서 깨달았대요. 자기가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를 만큼 짓다리 큰 다음에야 자기가 그때 한 얘기가 무슨 얘기고 어머니가 그때 그걸 웃고 지나와서 예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 라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때 알아먹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속이 넓고 더 깊을 수는 없고 더 배려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린 늘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다고 믿는다고 해놓고도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맨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 이까지 거 하나 내가 좀 그랬기로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언제나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때마다 와서 하나님 와서 뒤통수 때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웃어요. 여러분 애 키울 때 잘못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패요? 그래요? 밤잠 안 자고 뭐 잘못하나 지켜보고? 안 그래. 적당히 모아놨다가 패요. 그리고 어떤 건 넘어가요. 안 그래요? 큰 다음에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소원하지 않은 것 더 많은 부분에서 부모가 여러분 편을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나겠느냐. 이걸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 잘 되는 거 배합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잊지 않아요. 어찌 젖 먹이는 어미가 젖 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저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왜 너를 믿겠느냐? 우리 지난 주일에도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 보고 자기 일을 분발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게 하겠다요. 기도에 응답하겠다요. 감사하게 하겠다요. 근데 그게 다 뭐가 붙죠? 기뻐해도 어떻게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요. 어떻게? 쉬지 말고 하네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안 떼신다고.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도 없고 눈을 떼시는 적도 없다. 큰 건수만이 아니고 가장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단 말이죠. 이사야 1장에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심판자로 무슨 선생님으로 이렇게 서 계시지 않고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의 마음으로 서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달란 말이죠.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멀리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늘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게 무슨 분위기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까불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 맞을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슬퍼한다 말이죠. 애타하신다 말이죠. 범죄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속이 상하시다 말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 고집을 부리느냐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뭐죠?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든 법은 이리로 가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은 이리로 갑니다. 모든 법은 이리로 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이 요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갖다 바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금리빨 빼오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이 여러분의 진심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섬기거나 무슨 희생으로 섬기거나 무슨 다른 물질로 섬기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복하고 기뻐하는 인격의 중심으로 항복한 것으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와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요. 그의 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의 법은 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한 단어로 묶으면 사랑인 것입니다. 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위해서 어떤 줄을 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는 자를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 있음을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너희는 20절, 신명기 12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기대하는 건 뭐죠?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죠? 모든 법은 왜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걸어놔서 그 법을 저촉하면 하나님의 무슨 능력과 두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법을 꺼내놓은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란 누가 그렇게 풀었죠? 삼수변의 거짜죠. 무슨 거짜죠? 이게? 무슨 거? 갈 거.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듯이란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교통법규라는 게 뭐예요? 다. 질서를 지키자는 거죠. 모두에게 유익해지는 거죠. 그걸로 사람을 잡자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걸 정한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와 뭘 과시하자고 우리를 못 살게 굴 선을 거는 거 아니잖아요. 칠보시같이 말해요. 일곱 발자국을 걷는 동안에 시를 못 쓰면 죽이겠다. 이런 법이 아니라고요. 모든 법은 대표적인 예를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놓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틀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재는 거죠. 법으로 사람을 잡재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은 사람을 살리자고 만든 거다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자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혼증서였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증서를 써줘야 된다라고 한 거는 이혼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혼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 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혼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가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법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 우리를 살리자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죄로 가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철조망은 왜 만든 거예요? 글로 가면 절벽이니까 철조망을 친 건데 이 왼수들이 철조망에 갖다 놓고 사람을 민다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이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한 걸음 더 간 표현을 써요. 이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세.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법으로 사람을 잡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의미를 잃는 데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듯이 우리의 범죄한 본성대로 마음껏 놀게 방종하게 놀아도 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키라, 내 앞에 순종하라 하고 제시한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자고 있는 거죠. 물론 필요하다면 칼을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칼로 죽이자가 아니라 수술하자겠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고 본다면 우리는 전체를 묶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자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가 부닥치는 게 있다면 우리를 못 살게 굴거나 우리를 농락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옵시다. 부모가 자식을 말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법칙을 들어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법을 쓰도록 하자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다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되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놓지 않아야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큰 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거야 겁날 거 없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러는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편들지 않는가? 그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잡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치자고 그런다는 것을 기억하자 말이죠. 우리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질서를 깨고 거룩을 연습하지 않고 방종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들입니다. 법을 지키라 그러면 법을 자기한테다 쓰지 않고 이번에는 상대방 잡는 데다가만 쓸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종함을 막으시는 것이 사랑의 손길인 것을 확인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기준들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모든 기준들을 사람을 잡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그 현장에서 부닥치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의심되거나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요. 나만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내가 맡은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제사장 노릇하는 일도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며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며 우리를 외면하거나 잊으시는 것 일이 없는 것을 기억할 것이요. 내가 내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심판과 외면과 게으름과 시기심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신명기 12장 후반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신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두 측면에서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까지보다 일곱 배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죄 본성에는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이제 믿고 항복합니다. 순종해야 할 것이요. 그 법으로 타인의 영혼을 시험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서게 하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또 나타내고 증거하고 열매 맺는 신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